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가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2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각 11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38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착된 중국군 항공기는 수호이 30전투기 6대와 젠-16전투기 10대, 윈-8 정찰기 2대, 흥-6 폭격기 4대와 무인기 등이며 이 중 32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쪽과 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군용기와 함정, 지상 발사 미사일 체계에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중국군 항공기 19대가 타이완 인근에 출현하는 등 중국군은 타이완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오는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케리 특사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목표를 높이고 성공적인 협약 당사국 총회를 촉진한 것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12일 케리 특사의 방문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약 200개국이 참석하는 28차 당사국 총회가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연합 주재로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지구온난화 억제 노력의 필수적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달 18일과 지난 6일 각각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군사 지원 증가는 3차 세계대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11일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나토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점을 지적하면서 완벽하게 미친 서방은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막다른 길에 와 있으며 3차 세계대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어 나토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목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같은 목표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도 집속탄 사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 집속탄을 갖추고 있다면서 미국산 집속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중목적 향상재래탄, 이른바 집속탄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최소 수십 발의 소형 자탄을 살포해 광범위한 지역에 공격을 가하는 무기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을 제외한 111개 나라가 집속탄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을 이유로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 세계 최초로 액체산소와 메탄을 동력으로 하는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로켓 제작 회사인 랜드스페이스사가 개발한 주최 2호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9시경 고비 사막에 주최한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돼 계획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발사가 액체산소 메탄연료 방식 로켓으로는 세계 최초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오늘 한반도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이를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 중 현지에서 원격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면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규탄하며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군 정찰기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비행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년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북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 함남, 황해도 새벽부터 함북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도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지역은 50에서 150mm, 함남, 황해도의 경우는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24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되며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오늘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도발을 다시 감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대북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12일 오전 9시 59분께 발사돼 오전 11시 13분께 낙하했으며 최고 고도는 6000km라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미한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며 ICBM 발사는 지난 4월 13일 고체연료 ICBM인 화성 18형 발사 이후 90일 만입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가 맞다면 이번 ICBM의 비행시간은 74분으로 작년 3월 24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종전 역대 최장 시간인 71분을 넘어섰습니다. 또 30도에서 45도인 정상각도 발사 시엔 15,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사거리입니다. 최고 고도 등으로 볼 때 이번 ICBM은 신형 고체연료인 화성 18형보다는 액체연료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화성 17형의 경우 과거 6,000km 이상 올라간 적이 있지만 화성 18형은 지난 4월 시험 발사 당시 정점 고도가 3,000km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그러나 화성 18형 성능을 높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재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화성 18형의 최초 시험 발사 결과를 토대로 두 번째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와 맞게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발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현지에서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며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간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취할 군사 외교적 조치를 차질 없이 실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 도발은 글로벌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나토 회의 등 계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결속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미 전략정찰기의 한반도 부근 공해상 정찰 비행을 트집잡아 일으킨 도발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일에서 11일 미 정찰기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3건이나 발표하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담화를 이틀 연속 발표하면서 미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모종의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ICBM 발사가 미 정찰기를 향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아닐 수 있지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도발은 첫 군사위성 발사 실패로 인한 북한 최고 지도부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정찰기 자체를 목표로 한 내용이었다면 요격미사일 같은 거를 근방에다 쏘는 시위를 한다든가 단거리 미사일로 비행장을 겨눌 수 있는 사고를 쏘는 이 정도가 이제 아마 대응급이 되는데 ICBM을 샀단 말이에요. 대미용으로만 항상 설정돼 있는 큰 무기체계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자신의 결기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그렇게 위축된 것들 또 체면국인 것들을 조금 만회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홍 실장은 북한이 미 정찰 자산의 공해상 활동을 구실로 ICBM 도발을 한다는 것은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며 한국 군 당국이 서해상 추락한 북한의 정찰 위성을 인양해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공식 평가함으로써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북한 최고 지도부의 심기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도 북한의 이번 도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ICBM 발사를 비롯해서 시선을 자꾸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그만큼 불안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리스크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적인 비난을 통해서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정기념일을 앞두고 긴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에서는 대규모 전승절 열병식 준비 정황이 꾸준히 포착되고 있는데 대미 도발에 나섬으로써 내부 결속과 주민 단속 강화를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긴장을 막 고조시키고 그래야 북한 주민들을 다 잡고 내부 결속을 하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유도하고 더군다나 이번 열병식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외부 환경이 돼야 김정은이가 또 그런 관련된 메시지도 내놔야 되고 어쨌든 인위적으로라도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함께 이번 도발은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전략핵 잠수함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강화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오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전화 협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군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최근 공해 상공에서의 미한 동맹의 정상적 비행 활동에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이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걸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굳건한 미한연합방위 태세, 미한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3국 사이의 소통과 공조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더불어 미국과 한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등도 참석하는데 북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3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는 아세안 국가 10개국 중 국내 정치 상황으로 불참하는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옵저버 국가로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도 참석합니다. 참가국 외교수장들은 이틀간 다양한 다자 양자 간 회의를 갖습니다. 특히 이틀째인 14일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와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들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특히 ARF 외교장관 회의의 경우 통상 의장 성명에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한반도 문안이 포함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 의장 성명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도발을 규탄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세안은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중립지대 성격이 있지만 미한일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성명이 나올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국가의 중국의 영향력이 큰 거고 근데 또 더불어서 아세안 국가의 일본의 영향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전보다는 판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미일, 특히 한미일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됐으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대상이 핵심 대상이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기간 중엔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전망이어서 이를 통해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과 21년 화상으로 진행된 ARF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작년 대면 회의 때 참석한 안광일 인도네시아 주재 북한 대사 겸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가 이번에도 북한 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박진 장관은 여러 다자와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꼽히는 불법 사이버 활동과 노동자 해외 파견 차단,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대화나 어떤 협력, 외교적 수단의 활용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이것보다는 북한을 압박하는 공세적인 인권,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제 이런 쪽에 대한 매우 공세적인 입장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도 ARF 무대에서 자신의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반미연대를 부추기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최선희 외무상이 11일 직접 담화를 내고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미국을 맹비난했다며 북한은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미 정찰 자산에 북한 경제 수역 침범 등을 주장하며 대미 비난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군 정찰기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비행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맞는다는 국제 원자력 기구 평가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 상공을 미국이 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북한의 최근 성명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s a matter of international law, the DPRK's recent statements that US flights above its claimed exclusive economic zone are unlawful are unfounded.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공해상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그러한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재차 강조한다며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질문을 받고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say that we would welcome any country that decides to provide support, whether that is security support, economic support, or other support to Ukraine in this conflict.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안보 지원이든 경제 지원이든 기타 지원이든 어떤 국가의 지원도 환영하지만 이는 각 국가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평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를 관리하는 데 있어 열려있고 투명했다고 믿는다며 일본은 계획에 대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ppreciate the IAEA's task force of international experts for its continued efforts to impartially and factually review and report on Japan's plans for the release of the treated water.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전문가로 이루어진 IAEA 태스크포스가 처리수에 대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공정하고 사실에 입각해 검토, 보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 점을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 태스크포스의 최종 보고서는 일본의 처리수 방류 계획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우리는 일본이 이런 계획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학자와 파트너들과도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IAEA의 공식 보고서가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분석에 근거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미한, 미한일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약속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11일 미한, 미한일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상원의원은 헤리티지 재단이 인도태평양에서 미한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더 많은 연합훈련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incredibly supportive of more joint exercises, not only to send an important message to North Korea, to the CCP, and to others around the world.
더 많은 연합훈련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우리 동맹의 힘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량에 매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해거티 의원은 이어 연합훈련이 북한의 더욱 호전적인 행동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연합훈련의 효과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연합훈련을 통해 역량과 상호 운용성의 진전을 직접 목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joint exercises that we're talking about does invite more belligerent behavior from North Korea, but I'll accept that.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훈련을 할 때 여러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정보체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인적 연결을 통해 함께 일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한 연합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 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비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에 의한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인 약점이자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라며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Persistent weakness and a persistent issue with cybercrime by North Koreans. Lazarus and others are very very effective.
해거티 상원의원은 라자루스 등 북한 해커들이 매우 효과적이라며 우리의 시스템과 보안을 우회해 북한의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의 절반을 암호화폐 탈취와 사이버 공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미한 공동 독자 제재를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미한 사이버 안보 고위 운영그룹을 출범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술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 기존 제재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호전적인 행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많은 제재를 부과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의 영김 하원 의원도 이날 대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총체적으로 대응해 안보 보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환태평양 훈련, 림팩과 같은 다국적 훈련과 미한일 3국 훈련을 더욱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we need to assure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rk more closely so that we can build the
영 김 의원은 또한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미국의 핵 자산을 동원한 훈련을 계획하고 이행하는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핵무장 잠수함의 영내 배치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영기무 의원은 이어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 제공과 관련해 매우 필요한 확약이었으며 김정은에게도 핵 야망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한국 측의 조현동 주미대사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1953년 서명한 상호 방위 조약의 진화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the evolut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which was signed in 1953.
이어 미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핵자산 사용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및 실행에 대해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당분간은 이것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현동 대사는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핵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미국의 핵자산에 기반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문가나 정치인, 언론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선 북한의 인권 문제도 강조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자신의 핵심 우선순위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 문제가 밀려나거나 잊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나쁜 행동과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억제력이 될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에 이를 환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에 대한 북한 정권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일본의 접근법과 행동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최근 보고서에 대한 어떤 의혹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IAEA 대변인은 11일 북한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IAEA 보고서를 강력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IAEA의 기본 방침에 따라 국가 관리들의 성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외부 당사자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어떤 의혹도 근거 없는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을 방류하는 것에 대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언급한 내용을 상기했습니다. IAEA는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다핵종 제거 설비로 처리한 물을 방류하기 위해 일본이 취한 접근법과 활동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또한 IAEA 대변인은 IAEA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처리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 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해 부문별 중간 보고서를 냈고 지난 4일엔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그로시 사무총장은 4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제안하고 수정한 계획은 합의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며 정부가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수질, 어류, 퇴적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9일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IAEA 보고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핵오염수 방류 계획을 적극 비호두둔,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생명안전과 건강보장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수많은 환경보호단체들이 반대와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IAEA가 그 누구도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그토록 열성을 부리고 있는지 의혹이 짙어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원자력 관련 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과 관련해 소량의 삼중수소 방출은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일본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판단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일각에선 장기적 여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 원자력규제위원회 NRC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삼중수소의 소량 방출로 인한 위험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11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한 BOA의 서면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중수소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자연 삼중수소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선은 원자력 발전소의 삼중수소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선과 동일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선량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이나 의료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선 노출량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NRC는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 및 국제 방사선 보호 규제 기관의 견해에 동의한다며 이 같은 위험은 임계치가 없는 선형적 방식으로 노출될수록 증가하며 따라서 방사선 수치가 낮을수록 위험성은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NRC 측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유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상업 원자력 발전소를 감독하고 핵물질과 핵폐기물의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1975년 창설된 미국의 독립행정기관입니다. 캐나다 정부사나 캐나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같은 문의에 대해 삼중수소는 상대적으로 약한 베타 방사선으로 그 자체로는 너무 약해 피부를 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극도로 많은 양을 섭취했을 경우에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 세슘 등 인체에 해로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알프스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삼중수소가 해양생물이나 인체에 축적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 방류될 경우 해류의 흐름상 오염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관계 당국은 소량의 삼중수소는 위험성이 낮다고 밝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선량이 이런 소량에 포함되느냐가 주요 쟁점입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방류 계획을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제안하고 수정한 계획은 합의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정부가 이를 적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수질과 어류, 퇴적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미 오리건 주립대 핵공학과의 캐서린 히글리 교수는 IAEA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11일 VOA에 전했습니다. 방사선 전문의이기도 한 히글리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논란은 소량의 삼중수소에 대한 일각의 과도한 우려 때문이라면서 삼중수소는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말했습니다.
Tritium is a naturally present in the environment. We have standards all around the world.
히글리 교수는 실제로 전 세계는 원자력 시설에서 소량의 삼중 수소를 호수나 하천, 강, 바다로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구 시설과 병원, 대학, 발전소 등 모든 원자력 활동에서 일상적으로 소량의 삼중 수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방류하기로 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500베크렐 정도로 이는 음용 가능한 삼중수소 농도의 국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히글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My understanding the concentrations that Japan is putting on, I think it's 1500 becquerels per liter is what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배출 기준치인 리터당 6만 베크렐의 40분의 1,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음용수 기준인 리터당 1만 베크렐의 7분의 1 수준인 리터당 1,500베크렐로 떨어뜨려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연구했던 국제환경과학 전문가인 짐 스미스,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도 삼중수소수는 일반 물과 화학적으로 동일하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The tritiated water is chemically identical to ordinary water.
영국과 프랑스, 한국, 중국 등 세계 각국들도 핵시설에서 삼중수소를 배출하며 이는 사실 후쿠시마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삼중수소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삼중수소가 배출되더라도 엄청난 양의 바닷물과 섞여 희석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유의미한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스미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And it's really, really very low. We don't expect to see any impact on the
스미스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선 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해양 생태계나 지역의 해산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조차 삼중수소가 희석돼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로 리스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북태평양 해류의 흐름상 후쿠시마 오염수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도달하는 데는 4년 이상이 걸리고 중국이나 한국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스미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량의 방사능이라도 장기간 축적될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대 케왈로 해양연구소장인 로버트 리치먼드 교수는 적은 양이라도 방사성 핵종이 남아있고 이것이 해양 생태계를 따라 퍼져나가 장기적으로는 위험 요소가 계속 축적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nd we feel at this point that it's not been adequately addressed as to
리치먼드 교수는 특히 3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방사성 핵종의 생물학적 축적과 분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넓은 바다에 비교적 소량의 오염수가 배출돼 희석되겠지만 희석은 화학적 과정이고 생체 축적은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장기적 축적에 따른 영향도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의 우려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면서 정부와 국제기구, 과학계 등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실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중국에서 이 문제가 정치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대 스미스 교수는 2년 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방사능 방출량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는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측도 IAEA의 결과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한국에선 이에 대한 반대도 많다면서 이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re absolutely right. They've looked at this for 2 years. They've come up with
한국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을 방문한 나파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한다면서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해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오리건 주립대 히글리 교수는 안타까운 사고로 발생한 특정 방사성 핵종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다 방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염수를 증발시켜 대기로 방출하는 방법이 있지만 바다 방류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작은 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희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위험과 영향을 최소화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학자로서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의 방류 선택은 이치에 맞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You've got to come up with a solution that minimizes as much as possible the risk and the impact.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아닌 과학적 근거를 둔 우려 제기는 과학계가 계속 수용하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도 일본 정부가 방류를 하게 될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해 과학적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조언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년들이 워싱턴에 모여 북한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 퇴진 등 북한 인권운동과 관련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새바람을 주도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 청년들이 결성한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가 지난 10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12일까지 백악관,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 등을 방문해 당국자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13일엔 뉴욕으로 이동해 주 유엔 미국과 한국 대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탈북 청년들은 국제관계, 법률, 건축, 정보기술, 영화예술, 언론,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청년들로 11일 BOA에 북한 변화의 새바람을 주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총회 모임을 주도한 이연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각자 전문 분야에서 역할을 하는 탈북 청년들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이번 총회를 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북한 인권이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탈북민들이 오셔서 이야기만을 전달했는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건설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고름을 하게 됐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단결을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 스스로도 좀 그런 길을 찾고자 이번에 처음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예. 참가자들은 특히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밖에서 충분히 고등교육을 받고 국제 감각을 익힌 젊은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며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던 이서연 씨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지식과 경험과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들의 말하는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이제처럼 더 큰 국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보여드리고 싶었던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의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뒤 작가로 활동 중인 조경일 피스 아고라 대표는 탈북 1세대의 기여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대 청년들과 함께 같은 교육 과정에서 같은 경험과 같은 문화적 자산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걸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그걸 풀어나가는 해법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운동에 치중을 했던 어른 세대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청년들이 새로운 당사자로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행동으로 나설 때가 됐다라는 시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탈북민 1세대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며 관심을 호소했다면 이제 충분한 근거와 국제 규범, 역사적 사례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국제사회를 설득할 때라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운동가들의 과장과 왜곡에 대한 우려도 청년들이 함께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김미연 씨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이주민 변호 활동 등을 하는 임철 변호사입니다.
자극적이고 뭐 교육받지 못하고 미개하고 가난하고 이런 부분만 강조되다 보니까 일반인으로서 살아가는 탈북자들은 오히려 그게 피해가 되거든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솔직히 한 명 한 명이 나가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의 경험으로 한정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또 뭔가 이제 유명해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이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같이 모였을 때는 그것이 덜 왜곡이 되니까요.
임 변호사는 청년들은 북한의 독재를 경험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자유와 법치도 경험했다며 청년들이 함께 경험을 공유할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축설계사로 활동하는 남송 씨는 이를 다양성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갈라서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역량이 탈북 청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들 의견이 달라서 당신하고 내가 안 맞네가 아니고 우리가 이래서 모였네. 네, 다들 똑같은 목적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방향이 다양하다는 걸 느꼈어요.
네.
네, 거기서 저희가 모인 이유를 좀 찾았고요. 그것이 청년, 그러니까 저희 단순히 저희 청년의 장점, 강점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의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자로 활동 중인 조희성 씨는 탈북 청년들이 인권운동을 직업으로 삼았던 1세대와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활동이 하나의 직업으로서 활동가로서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우리 모두가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물론 발전 과정이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들이 자기의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갈구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이건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외부의 기대나 아니면은 그 후원이나 그거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던 북한 인권 혹은 북한의 발전에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 마음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는 또 모임을 통해 탈북 청년들의 역량을 스스로 점검하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어떤 공부와 노력이 더 필요한지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통역의 도움 없이 바로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하고 질문에 즉답하는 역량도 갖추고 있다며 미국 관리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견해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는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1시간 30여 분 동안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그 내레티브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왜 제재를 받습니까? 김정은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핵 미사일을 계속 그러니까 핵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지역 안보, 국제적인 안보를 위협을 하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 북한 주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김정은 독재자이다라는 올바른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그 한 곳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데 더 정책적인 데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의견이 단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또 이런 활동 자체가 북한 관리와 주민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철 변호사는 탈북 청년들이 자유와 기회의 땅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 꿈을 이루고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일종의 정말 자극제가 될 것 같고요. 혹은 정말 저런 사회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을 보고. 예. 사실 그 사회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이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이 저희를 보고 조금 더 이제 그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북한은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또 자식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를 보고 정말 그 사회가 빨리 바뀌기를 소망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탈북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정착지원단체인 우리원의 박대현 대표는 워싱턴이 세계 정치의 중심지란 사실뿐 아니라 많은 미국인이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탈북난민들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힘과 온정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대감을 갖고 워싱턴에서 행사를 처음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김책공대 출신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IT 요원으로 활동하다 미국에 입국한 해리 김 씨,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도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이 모임이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투데이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 함남, 황해도 지역은 새벽부터, 함경북도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글피도 대체로 흐리고 전지역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지역은 50에서 150mm, 함경남도와 황해도의 경우는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4도, 낮 최고 24도에서 31도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역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7도. 남포도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7도. 신의주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강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0도, 낮 최고 30도. 황해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5도. 개성도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6도. 사리원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7도.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함흥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20도, 최고 29도. 청진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선봉도 맑은 가운데 최저 18도, 최고 26도. 양강도 해산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6도,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상과 삼지연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엔 1.5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1에서 2m가량으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오후에 2.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투데이 3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뷰의 한국어 전역 방송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오는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케리 특사가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목표를 높이고 성공적인 협약 당사국 총회를 촉진한 것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도 12일 케리 특사의 방문을 확인하면서 양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특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약 200개국이 참석하는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연합 주재로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지구온난화 억제 노력의 필수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달 18일과 지난 6일 각각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가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2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현지 시각 11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 사이 중국군 항공기 38대와 함정 9척이 타이완 인근에서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포착된 중국군 항공기는 수호이 30전투기 6대와 젠16전투기 10대, 윈8 정찰기 2대, 흥폭격기 4대와 무인기 등이며 이 중 32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타이완 남서쪽과 동쪽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입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군용기와 함정, 지상발사미사일 체계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중국군 항공기 19대가 타이완 인근에 출연하는 등 중국군은 타이완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지원 증가는 3차 세계대전을 앞당길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11일 주장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나토가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와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완벽하게 미쳐있는 서방은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막다른 길에 와있고 3차 세계대전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어 나토의 결정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목표를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같은 목표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도 집속탄 사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 집속탄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산 집속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6일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중목적 향상 재래탄, 이른바 집속탄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최소 수십 발의 소형 자탄을 살포해 광범위한 지역에 공격을 가하는 무기입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등을 제외한 111개 나라가 집속탄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등을 이유로 들어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해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대한 나토 정상회의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 도착 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자국에 대한 초청에 있어서든 회원 가입에 있어서든 시간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가 채택한 선언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선언문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합의하고 가입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동맹 가입을 초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나토는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위해 거쳐야 할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을 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토의 동유럽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일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의 재공격을 저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독일 등은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